주보 안쪽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제24장 결혼과 이혼 부분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24장 결혼과 이혼 1항.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이루어져야 한다. 어떠한 남자이든 한 명 이상의 아내를 두는 것은 정당하지 않으며 또한 어떠한 여자이든 한 명 이상의 남편을 동시에 두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2항. 결혼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돕도록 제정되었다. 또한 합법적인 자손들을 통하여 인류가 번성하고 경건한 종자를 통하여 교회가 번성하고 부정을 막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다. 3항. 결혼에 응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결혼할 수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주 안에서만 결혼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참된 개혁 신앙을 신봉하는 자는 불신자들이나 로마 가톨릭 신자들이나 기타 우생 숭배자들과 결혼해서는 안 되며 생활면에서 노골적으로 사악하거나 저주받을 만한 이단을 주장하는 자들과 경건한 자가 결혼함으로 해서 멍에를 같이 해서는 안 된다. 이번 주와 다음 주 이어서 결혼과 이혼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대로 동양 윤리에서는 흔히 뭐 제가 문자를 하나 쓰면 신체 발보는 수지 부모라. 무슨 말이죠? 자신의 육체를 부모로부터 받는다 하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부모 자녀와의 관계를 상당히 동양윤리에서는 중시하고 그래서 자신의 몸의 근원인 부모를 섬기는 이 효의 도리를 매우 중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부부관계라고 하는 것은 때로 이혼이라고 하는 극단적 선택을 통해서 깨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해서 부모 자식과의 관계는 거의 깨어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아무리 미워도 부모는 부모고 또 자식은 자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간관계의 시작은 부모와 자식관계의 시작이다. 그래서 인간관계의 기초와 시작이 바로 부모 자식관계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와는 달리 가장 기본적인 인간관계는 부모 자식과의 관계가 아니고 부부관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이 두 남녀를 먼저 지으시고 부부관계를 통해서 그 다음에 부자관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를 이어가게 하셨던 것이죠. 이런 면에서 보면 부모 자녀와의 관계보다 부부관계가 더 우선적인 관계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부관계를 통하지 아니하면 부모 자식과의 관계 자체가 성립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장 우선하는 것은 부부관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관계는 대부분 생면부지한 전혀 모르는 남자와 여자로 이루어지게 되죠. 물론 뭐 어릴 때 만난 친구들끼리 결혼하는 그런 경우들도 없지는 않지만 대개는 생면부지한 상태에 있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그것도 뭐 때로는 몇 개월 만에 이렇게 만났는데 한 가정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많은 그 부모들이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자기 자식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특별히 아들을 둔 부모들이 내 자식이 결혼을 하더니만 변했다. 그런 말들을 되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그 사람이 변했다기보다 부부 관계가 가지고 있는 친밀함 때문에 이전에는 부모 자식과의 관계가 모든 가치 판단의 우선순위였지요. 그런데 이제 자녀가 부모의 품을 떠나서 결혼을 하게 되어지면 가장 우선하는 관계는 부모 자식과의 관계가 아니고 부부 관계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부모의 눈으로 볼 때는 자식이 변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 실제로 뭐 자식이 어느 날 갑자기 변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원리를 알지 못하는 부모들이 때로 그런 자녀의 모습을 바라보고 섭섭해할 때가 있는데 사실 섭섭해할 필요가 없는 것은 본인 자신을 보면 되지요. 여러분들도 결혼하고 난 다음에 누구와의 관계를 가장 중시했습니까? 부부 관계를 가장 중시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지, 그것 자체를 매우 이상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혈통적으로 한 몸도 아니라 전혀 생면부지했던 이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만나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사랑을 하고 그 다음에 결혼을 했는데, 그 사람을 세상에 둘도 없는 가장 소중한 그런 존재로 여긴다는 거, 이거 얼마나 신비로운 일입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마련하신 놀라운 결혼 제도지요. 그런데 요즘에 들어와가지고 어떤 일들이 생기는가 하면,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지내는 일들이 많아지게 되고, 그 다음에 산업 사회가 발달되면서 가족의 패턴들이 많이 뒤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어떤 산업이 많이 발달하는가 하면,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뭐 햇반 같은 거, 그 다음에 혼자 이렇게 손쉽게 요리해 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든지, 아니면 그 다음에 혼자서 뭘 할 수 있는, 그래서 혼자 살아가는 그런 어떤 삶에 필요한 필수품들이 많이 팔리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흔히 무자녀 가정, 자녀가 없는 가정들이 많아지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고, 동성애 커플도 많아집니다. 인공수정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아이를 낳고 그 다음에 동성애 커플을 통해서 그 아이가 양육되는 그런 일도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혼 제도로 하는 것을 떠나서 독신과 동거라고 하는 그런 형태로 자녀 없이 세상을 살다가 떠나는 그런 경우들도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서 이전에는 이 가족 제도 혹은 부모의 권위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절대적인 것이었는데, 이제 이런 것들보다 훨씬 더 개인의 선택과 자유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개인의 행복 추구와 삶의 질을 강조하는 이 개인주의적인 가치관이 훨씬 더 사람들의 마음에 어필을 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결혼 제도를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는 것은 여러분이나 저나 모두에게 유익할 것이라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먼저 하나님께서는 여섯 번째 날 인간을 창조했는데, 그런데 다른 존재들은 이 암컷과 수컷을 동시에 만드셨는데, 이상하게도 인간을 만드실 때는 남자와 여자를 동시에 만드시지 않고 남자를 먼저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보니까 남자를 먼저 만들어 놓았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했다는 이 말을 문자적으로 좀 풀어서 설명하면, 남자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았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읽어보시면 아시는 바대로 좋지 못했다는 말은 그전에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지요. 항상 어떻게 나타납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 말만 계속 나타나다가 딱 한 번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아담 혼자 거하는 것을 바라보고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라는 말이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보시기에 좋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던 것도 아니고 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선 우리가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는 이 말을 잘못 오해해서 아담에게 무언가 부족한 것이 있었고, 그래서 뭔가 보충할 것이 있었기 때문에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라는 말로 그렇게 오해하시면 곤란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상태가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는 말로 오해해버리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창조사에게 뭔가 결핍이 있었다는 뜻이 되고 말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해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되는가 하면,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였지요. 그런데 땅에 번성하기 위해서는 남자 혼자 번성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이지요. 남녀가 함께 있어야 번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충만하라, 많은 사람의 숫자가 많아져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의 숫자가 많아져야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보시기에 좋지 못했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했던 이 천지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사역과 관련해서 아담 혼자는 부족이기 때문에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고 말씀하신 것이지 아담이라는 인격 자체가 아니면 그 물리적인 몸 자체가 뭔가 연약했기 때문에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고 이야기했던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여자를 만드시는데 여자를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아담에게 동물들을 다 이끌어 오셔서 그 동물들의 이름을 짓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그 동물들 가운데서 자신에게 적당한 자신을 도울 수 있는 돕는 배필을 발견하지를 못했습니다. 당연하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는데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면 다른 동물들은 어떻게 지었어요? 그 종류대로 지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동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동물에게서 어떤 조력자를 발견하지 못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아담에게 필요한 배필은 아담과 동질의 아담과 동일한 수준의 사람이어야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를 이제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는가 하면 하나님의 최초 아담을 만드실 때 사용하셨던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는 흙을 빚어서 아담을 지었죠. 그러면 하와도 어떻게 지을 수 있습니까? 얼마든지 흙으로 지어서 아담을 하와를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흙을 빚어서 짓는 그런 방식이 아닌 아담에게 있는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던 것이지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가? 아담의 돕는 배필을 남자의 신체 일부로 지으셨다는 것은 그 육적인 본질이 남자와 같다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인 것입니다. 열등하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도 드렸죠. 어떤 사람이 왜 갈비뼈로 지었을까? 머리뼈로 지으면 여자가 남자에 올라탈까 염려해서 그리고 발뼈로 지으면 남자에 의해서 짓밟을까 싶어서 그래서 옆에 꼭 안아주고 옆에 붙어 있으라고 갈비뼈로 지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그저 뭐 사람들이 하는 우스개 말에 불과하지요. 갈비뼈로 지었다는 것은 앞서도 말씀드린 바대로 같은 동일 본질에서 나왔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자와 남자는 절대로 누가 더 낫고 더 못하지 않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으니 아담의 갈빗대로 지은 남자 역시 여자 역시 결국 하나님의 형상일 수밖에 없는 것이요. 아담의 육신의 일부로 여자를 만들었으니 여자는 아담과 동등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와를 갈빗대로 지으시고 그 아담에게로 여자를 데리고 왔을 때 아담이 뭐라고 감탄사를 바랬는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아담이 하와를 보자마자 어떤 감격과 매우 밀접한 친밀감을 느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는 내 신체 일부요 나와 하나 된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뼈라는 말은요 자기 자신이라는 뜻과도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자 그런데 하와가 아담의 갈비뼈로 취했기 때문에 아담과 동일한 본질을 소유하긴 했지만 그러나 완전히 똑같은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지었지요? 여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 남자는 이쉬입니다. 이쉬. 여자는 이샤예요. 그래서 전미만 바꾸었습니다. 이샤, 이쉬. 같긴 한데 서로 어떤 또 대조되는 그런 존재라는 뜻을 이미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남자에게 가장 적합한 도우미로 남자의 부족을 채우는 존재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남자를 지으시고 난 다음에 여자를 지었다라는 이 말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를 동시에 짓지 않고 남자를 짓고 난 다음에 여자를 지었다라는 이 말은 결국 남자 입장에서는 어떤 뜻이 되는가 하면 남자들은 여자 없이는 살 수 없도록 처음부터 지음받았다는 그런 뜻이 되겠지요. 만약에 그런 필요가 없었더라고 하면, 그런 이유가 없었더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남자를 보시고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결코 하실 리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담이 아내 하와를 맞이하고 난 다음에 아담은 진정한 만족감, 친밀감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사실은 부부관계만 정상적으로 잘 되면 그 어려움을 얼마든지 이겨내요. 그런데 외부적인 상황이 아무리 좋아도 이 부부관계가 잘못되면 그 부부는 행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서로 상호간에 가장 친밀한 그런 친밀감은 사실은 부부관계에서만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은 이런 결혼에 대한 원리를 간추려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4장 1항에 보시면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그것도 남자와 여자가 배우자를 한 명 이상 두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지요. 아, 결혼이야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지요. 그래서 남편을 열어두는 사람도 있고 또 아내를 열어두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요즘에는 어떤 일들까지 있습니까? 동성결혼까지 있지 않습니까? 동성결혼. 동성애자들은요, 이성애자들이 아니라 동성애자들인데 이 동성애자들은 자신들이 잘못된 것이 없다 그래요. 그것은 너무나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용인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모든 인류가 동성애를 추종하면 한 세대 안에 인류는 없어지고 말아요. 어떻게 해서 그렇지요? 자녀의 생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막 하리수하고 누군가 뭐 누가 결혼을 했는데 아이는 입양에서 키우겠다. 당연한 거지요. 본래 남자였던 사람이 남자하고 남자가 결혼했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인류는 그 즉시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매우 심각한 죄인 것입니다. 한 남자가 두세 사람의 부인을 두는 일이나 한 여자가 두세 명의 남편을 두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매우 비성경적인 그런 일이죠. 말라기 2장 15절에 여호와는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시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이 많으신데, 영이 남아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만 결혼하도록 하셨느냐, 그것은 경건한 씨를 얻고자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이런 면에서 결혼의 목적을 이제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앞서 제가 쭉 설명드린 바대로 경건한 후손들이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복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인가 하면 온 땅에 충만할 정도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런 하나님의 전체적인 뜻을 사람들이 거스르지요. 요즘에는요,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결혼을 해도 자녀를 낳지 않거나 한 명 아니면 두 명 정도만 낳으려고 합니다. 이거 다 뭐냐면 이기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인 그런 생각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보편적인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대로 개혁교회 성도들은 적어도 자녀를 셋넷, 그것은 정말 지극히 작게 낳는 것이고 보편적으로 6명 혹은 7명 이렇게 낳는 거예요. 이제 신동창 집사님 가정이 미국 이제 그랜드래피즈로 연수를 떠나는데 그 조엘 비키가 심어하고 있는 네덜란드 헤리티지 교회 한번 가보세요. 보통 한 줄에 한 가족이 다 앉지를 못합니다. 한 가족은 보통 두 줄로 앉아야 돼요. 그래서 모든 아이들이 다 나와서 함께 한 천여 명이 예배를 가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죠.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정부가 산하 제한을 이야기했다가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서 요즘에는 뭘 요구하지요? 이제는 아이 많이 낳으라 그래요. 3명 낳으면 뭘 깎아주겠다. 뭐 주택도 제공하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자구책들을 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지요? 아이를 너무 안 낳으니까 노령화 사회가 되고 노인을 부양을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사람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니까 또 산업사회가 되어서 일할 사람은 필요한데 전부 다 노인들이니까 이게 국가다운 모습을 이루지를 못하니까 이제는 거꾸로 아이를 낳으라고 장려합니다. 역사상으로 볼 때 산하제한을 강요하는 것은 이것은 사단의 술책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을 보세요. 바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1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아이를 많이 낳는지요. 그래서 어떻게 조치를 취했습니까? 남자가 태어나면 무조건 다 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지요. 경우는 물론 이것과 다르겠으나 정부나 이 세상에서 자꾸 아이를 적게 낳아라. 몸매 관리해야 되지. 아이를 키우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데. 그리고 노후에 아이가 많으면 얼마나 고생이 많은데.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는 옛말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아이를 많이 낳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요즘 부모들은 자녀가 자기 행복에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얼마나 악독한 생각인지. 자녀는 어떤 존재냐면 귀찮고 성가신 존재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방해하는 존재예요. 자아실현을 가로막는 존재라는 거죠. 과연 자녀가 부모 행복에 걸림돌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통해서 누리는 정서적인 기쁨과 만족이 얼마나 큰데요? 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자 손녀가 태어나면 그저 좋아서 왜 어쩔 줄 모릅니까? 그런 기쁨이 우리 인생의 삶의 큰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은들 우리가 아무리 먹고 살 것이 많은들 그저 두 사람 딸랑 있다가 죽으면 그 누가 다 가져가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물론 뭐 출산의 고통도 뒤따르고 그 이후에 자녀를 양육할 때 부모의 큰 근심과 수고와 염려가 뒤따르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경건한 자녀를 많이 두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녀 7, 8명 되는 사람을 보고 저 좀 짐승 같은 사람이 아니냐. 저 어쩌자고 저렇게 많이 나와서 저렇게 키우느냐. 제 한해 위에 그 신학교 목사님, 그 고낙도 목사님 분이 계신데 KBS 인간 시대에도 나왔습니다. 일주일 이상 아마 그때 방해를 했는가 그런데요. 그분이 아이를 이렇게 데리고 어디를 가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참 좋은 일 하시네요.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래요. 뭐가 좋은 일이에요? 뭐 고아원을 만드는 게 아닌데 그 정도로 그렇게 아이를 많이 낳아 키우는 것이 이상한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것이 정상이지요. 우리는 어쨌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혼제도를 만드신 첫 번째 목적은 바로 인류가 이 세상에서 번성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문화와 정치와 모든 사회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도록 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만드신 첫 번째 목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4장 2항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경건한 종자를 통하여 교회가 번성하고 그 다음에 부정을 막기 위해서 제정된 것이라 그랬습니다. 부정을 막기 위해서 제정했다. 우리 다 함께 고린도전서 7장 2절 말씀을 찾아보십시다. 1 Corinthians Chapter 7, verse 2. 고린도전서 7장 보겠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부터 5절까지 함께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From verse 2, verse 5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의 용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9절을 한번 또 보시게요. 9절 시작.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혼인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혼인하는 것이 나으니라. 이런 말씀들을 참고하면 결혼제도 두 번째 목적은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선한 성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그런 수단이 바로 결혼제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행의 이유로 결혼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서 우리는 대개 성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인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혼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이렇게 부정적인 인상, 인간이 갖고 있는 그 더럽고 추악한 성적 욕구를 충족하는 그런 방편으로서 결혼을 하라는 이야기인가? 이런 생각을 갖기가 쉽겠지만, 그러나 성경은, 특별히 사도 바울은 결혼을 절대로 부정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세 어떤 사람들이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피하라 그렇게 할 것인데 이것은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이 혼인이나 음식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감상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결혼을 부정적으로 봤던 것은 아닙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성적 욕구 자체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입니다. 요즘에 왜 잘못됐느냐 하면 이 성에 대해서 교회는 침묵하고 세상은 떠버린다는 거죠. 이게 잘못된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이 성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가르쳐야 되고 세상은 침묵해야 되는데 세상에서 잘못된 정보를 얻어서 그 정보를 가지고 자신의 부부생활에 적용하는 거꾸로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성이 상품화되고 왜곡되다 보니까 성은 더럽고 추잡한 것이다 라고 하는 선입견들을 갖게 되는데 본래 성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씨를 주시기 위한 방편이요 부부간의 친밀감을 확인하고 나누는 매우 거룩한 수단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이처럼 선하고 아름다운 부부관계가 음행의 연구 때문에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가?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인간의 성적 욕구의 타락 때문이지요. 우리가 리더 성경부할 때 이미 살펴봤지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하체를 가리는 일이었습니다. 왜 하체를 가렸을까요? 그들이 벌거벗은 줄 알고 하체를 가렸다 그랬는데 그러면 그전에는 벌거벗은 줄 몰랐느냐? 아니죠. 이미 2장 28절에 그들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이미 벌거벗었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던 것이 아니죠. 그런데 왜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는 벌거벗은 줄 알고 하체를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렸다고 이야기하느냐?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인간의 마음의 부패가 시작되었는데 인간 마음의 부패의 시작이 제일 먼저 침투한 것이 이 성적인 타락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벗은 몸을 순수한 마음으로 보지 못하게 된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런 잘못된 왜곡된 성적인 욕구를 하나님께서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충족시키는 수단으로 결혼제도를 사용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결혼제도 자체가 인간의 타락한 성욕구를 충족시키는 목적이 전부다 그렇게 봐서는 물론 안 되겠지요. 정상적인 남자와 여자는 성욕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그 자녀들에게도 잘 지도해야 돼요. 요즘 청소년들이 이런 성적인 욕구에 대한 해소 방편이 없어서 어떤 일을 해요? 어제 그 중고등 학교밖에 안 다니는 아이들이 관계를 맺고 아이를 낳고 아이를 화장실에 버리고 그 다음에 여관에다가 아이를 낳아놓고 도망을 친다든지 아니면 조산소에 있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아이를 낳는다든지 이런 일이 부모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커나가면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죠. 엄마 내가 어디에서 태어났어요? 배에서 낳았지. 그게 맞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가리고 하니까 아이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아, 성은 좀 부끄럽고 추잡하고 늘 이렇게 가려야 되는 어떤 것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있는 그대로 잘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보편적으로 사도 바울은 남자는 자기 아내를 두고 또 여자는 자기 남편을 두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하면서 서로 상관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이 맞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7장 3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나타나죠.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라. 그렇게 하라 그랬죠. 여기 의무를 다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기 우리말 성경은 의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래는 빚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빚. 따라서 이것을 다시 번역하면 무슨 말이 되는가 하면 남편은 자기 아내에게 대한 빚을 갚고 이와 같이 아내도 자기 남편에게 대한 빚을 갚으라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빚을 졌다고 빚을 갚으라 그래요? 어떤 원리 때문에 빚을 갚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부부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자신의 몸에 대해서 자기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내 몸은 누구를 위한 몸이 되느냐? 아내를 위한 몸이요, 남편을 위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몸이라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죠. 배타적인 권리를 각각 남편과 아내에게 서로 양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빚을 갚으라는 이 말은 각 배우자가 1차적으로 상대방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의무를 다해야 된다 하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사절에서도 뭐라 그래요?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도 1차적으로 부부의 성관계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내는 아내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며 각각 자기 몸을 자기 것으로 주장하지 않는다. 쉽게 말해서 자신의 몸에 대한 권리가 상대편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서로의 욕구를 충족시켜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부부 성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홀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보다 항상 상대방의 욕심, 상대방의 그 욕구를 충족시켜주겠다는 그런 자세로 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결혼관계가 앞서도 말씀드린 바대로 이런 인간의 자연스러운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그런 수단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항상 성관계는 생명의 탄생을 전제로 하는 관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목표로 하나의 목표로 되어져야 되는데 이 두 가지가 나눠질 때 성은 더럽혀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쾌락만 추구하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부부간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그런 일에 대해서는 완전히 관심도 없고 그저 그냥 아이 낳는 수단으로만 본다든지 하게 될 때 이런 성관계가 부부관계를 어그러뜨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목적 이 두 가지 목적은 서로 나누어져 있는 목적이 아니라 포개져 있는 목적이지요. 생명의 탄생을 전제로 하면서도 그 다음에 부부 상호간에 성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그런 방편으로 되어져야 되는 것이 바로 부부관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이런 부부관계 결혼 제도를 통해서 태어납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가요? 그렇지 않지요. 다 이런 관계를 통해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부관계는 이 자녀들은 부부의 사랑 가운데 태어나야 되고 부부의 사랑 가운데 양육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부부가 사랑하지 않으면서 물론 이제 부부는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서로 다른 어떤 목적으로 다른 어떤 쾌락을 추구하는 목적으로 관계를 맺었다가 아이가 태어나고 그래서 그 아이가 부모에서 양육되지 못하고 고아원으로 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다 사회가 지금 어그러지게 되는 것이죠. 부부의 사랑과 부모의 사랑 밖에서 태어나게 되면 결국은 그 인간성은 상실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사망에서는 결혼은 누구와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죠. 뭐 여러 가지 많이 나타나지만 딱 요약해서 말하면 신자는 신자와 결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칙이에요. 우리가 그런 원리를 어디서 봅니까? 이삭 같은 경우는 동질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리브가와 결혼을 했지요. 그런데 에서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블레셋 여자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늘 부모에게 근심이 되었다. 그렇게 창세기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삼손이 이방 여자를 받아들였다가 결국은 큰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당한 이런 모든 일들도 결혼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부부관계 역시는 신자들끼리 되어져야 된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가르침에 대해서 이렇게 반문합니다. 특별히 요즘처럼 성비가 맞지 않고 요즘처럼 믿는 남자를 찾아보기 힘든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서 어떤 여자분들은 그런 질문들을 하지요. 이렇게 믿는 남자가 적은데 절대적으로 수가 부족한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짝을 맞추다 보면 다섯 명이고 열 명이면 어차피 그렇게 해도 다섯 명밖에 남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이야기 하지요. 근데 그것은 변명거리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보니까 믿는 여자가 다섯 명이고, 그 다음에 믿는 남자가 열 명이고, 죄송합니다. 믿는 남자가 다섯 명이고, 믿는 여자가 열 명이라고 할 때, 그러면 다섯 명이 다 믿는 여자와 믿는 남자들끼리 결혼하고, 그러면 실제로 다섯 명만 딱 남느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되지요? 믿는 여자들도 믿지 않는 남편하고 결혼하고 믿는 남자들도 믿지 않는 여자와 결혼을 하더라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변명은 성립될 수 없습니다. 서로 정말로 다 믿는 사람들에게 짝을 다 짓고 그래서 절대적으로 믿는 여자가 믿는 남자를 만나지 못해서 결혼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 그럴 때도 기다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적인 상황과 형편이 어떤 자신의 지금 불가피한 형편을 이렇게 좀 합리화시켜줄 수 있는 그런 정당한 근거와 이유는 될 수 없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결혼을 하게 되어지면요. 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사실 주의 교회도 뭐 여러분들 아시는 바대로 이제 믿지 않는 분들과 결혼한 분들이 계시죠. 참 정말 다행히도 저희 교회에서 믿지 않는 남편에게 결혼하신 분들이 다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 점에서 참 감사한 일이죠. 그죠? 그것은 감사한데 그러나 그것은 절대로 정상적인 것은 분명히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했다가 큰 낭패를 당하는 그런 분들 얼마나 많이 보십니까? 지금도 저희 교인들 중에 그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실을 기억하고 어쨌든지 하여튼 믿는 남자를, 믿는 여자를 만나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기자는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 그랬습니다. 신앙적으로 불일치하는 그런 남편과 아내를 만나서 평생 고통을 당하느니 우리 디인처럼 이렇게 혼자 지내는 것이 사실은 훨씬 더 나은 것입니다. 왜 그런가? 왜 그렇죠? 우리 28절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서 7장 28절. 거기서 뭐라 그래요?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오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에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 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그러면서 31절에 세상의 형적은 다 지나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뭐라 그래요? 32절에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꼬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꼬 하여 마음이 나누이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해도요 고생이지요. 결혼을 해도 고생입니다. 어떻게 해야 남편을 기쁘게 해야 되나, 아내를 기쁘게 해야 되나,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되나, 고통이거든요. 그러니까 홀로 사는 것 자체가 뭐 부끄러움이나 잘못된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 한 자매한테도 그렇게 고민을 했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할 때 절대로 그런 면에서 너무 힘들어하지 말라고, 결혼하면 결혼하는 대로 고통과 염려와 근심이 끊이질 않는 것이기 때문에 비록 또 결혼하지 못함으로 겪는 그런 어려움도 있겠으나 그러나 또 자유함으로 또 이렇게 홀로 지내는 그런 시기를 잘 지내는 것도 그것도 좋다, 제가 그렇게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성경이 가르치는 결혼에 대한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이혼에 대한 문제를 살펴보게 될 것인데 주님, 저에게 어찌하든지 모든 신앙적 주제에 관해서 우리의 방식을 고집하거나 이 세상 사람들이 따르는 보편적인 원리를 고집하지 않게 하시고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는가에 대해서 먼저 귀를 기울이며 우리의 신앙적 정서까지 이런 말씀으로 구성이 되어져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싫어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마음을 우리 모두가 소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이 땅 가운데 두시고 이 천지우주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래야여 번성케 하시고 또한 인간의 타락으로 인한 성적인 욕구의 충족의 목적으로 음행 방지를 목적으로 결혼제도를 허락하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만드신 결혼의 고귀한 목적과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결혼 관계를 잘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의 아이디어나 세상의 삶의 원칙을 따르지 않냐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그 귀한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